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여러 곳을 되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대국민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성공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하면서도 지금은 되찾은 곳들의 이름을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우리 군인들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군부대의 이름을 밝히고 전투에서 그들의 용맹에 박수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느리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은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최근 동남부 하르키우와 동부 도네츠크 러시아 점령지를 겨냥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 대한 정화 작업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정화 작업은 보안 점검과 개인 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신뢰할 만한 보고에 따르면 이 같은 작업은 마른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린더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화 작업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통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러시아의 통제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강제 이주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가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90에서 16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신문 구금하고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미국이 지난 7월에만 1,8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러시아로 이송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강제 이주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로 이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정화 작업은 이것이 아니라 등록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5일에서 16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시 주석을 곧 만나기를 바란다며 중국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경제관계가 단절되면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시 주석과의 회담이 특히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시 주석이 인도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국가 등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의원들이 어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미 민주당 소속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이끄는 8명의 미 의원들은 어젯밤 타이완 타오위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펠로시 의장 이후 미국 정치인들의 6번째 타이완 방문입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미국 대표단의 방문은 미 의회가 타이완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성명을 통해 8월 초 중국의 군사훈련 이후 6번째인 미국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미국이 타이완에 두는 높은 중요성과 지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철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을 미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F-35 스텔스 전투기 엔진에 사용된 자석이 중국산 원자재로 제작된 사실이 드러나 인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F-35 합동사업단의 러셀 고메이어 대변인은 어제 지난 8월 진행된 조사에서 F-35 엔진의 터보 머신 펌프에 사용된 자석이 국방부 조달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메이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8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는 제3차 미한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교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 북도는 밤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18도, 최고 24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이달 말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동맹의 힘과 공동 경제안보 이익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와 한국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7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먼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미 대표단을 이끌고 도쿄에서 열리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유산을 기리고 미일 동맹을 옹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증진하는 데 있어 그가 발휘한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조문 대표단의 명단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시민사회 대표 등과도 만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일련의 관여를 통해 미한 미일 동맹의 힘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약속, 역내와 전 세계에 걸친 공동 경제 안보 이익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본에 이어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해서 고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 북한과 북핵 문제, 경제 현안 등 한미 간 공동 관심사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한이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다면서 이런 최고위급 소통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하고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이후 4년 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제3차 미한 외교 국방 2 플러스 2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가 열리는 것은 4년 8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이,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외교 국방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당국이 2 플러스 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미한 정상의 조기 재가동 합의에 따라 열립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번 회의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적시 전개 등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제 무기 구매 의혹이 가짜뉴스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러시아가 북한 등과 잘못된 관계를 맺는 것을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은 러시아 외교 관리의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러시아의 북한제 무기 구매 소식을 가짜라고 비판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그것에 대해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해당 정보를 거듭 사실로 확인하며 네벤자 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So, I don't have any comment to offer on that, but what I will reiterate again and what we said yesterday is that
파텔 부대변인은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구매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심각한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향후 러시아가 추가로 북한 군사무기 구매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네벤자 대사의 주장과 관련한 거듭된 질의에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있으며 이는 미 정보기관의 중요한 작업에 근거한다고 답했습니다.
Well, we believe that it is true and this is rooted in the important work being done by our intelligence community, but I don't have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서 추가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5일 미국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과 포탄을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러시아가 수백만 발에 달하는 북한제 로켓과 포탄을 구매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포탄 등 무기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국무부와 백악관 국방부도 6일 일제히 보도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히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와 관련 재료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제재 위반은 심각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려되는 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조치를 어긴다는 점이라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네벤자 대사는 6일 관련 사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또 다른 가짜 뉴스가 유포된 것 같다고 말했으며 다음 날인 7일에도 가짜 보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7일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의에 어떤 조치도 미리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ll, we're certainly not going to preview any actions and I think in recent weeks we have seen Russia
다만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매우 문제 있는 방식으로 의존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는 러시아가 그런 나라들과 연합하는 데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과 북한 간 협력 관계 수립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PRK workers dispatched overseas, including to Russian-controlled areas of Ukraine, would be in clear violation.
그러면서 이러한 결의들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국적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화 상대와 만났다고 확인했습니다.
Special Representative Sung Kim was in Tokyo. He met with his counterparts from the ROK and Japan.
이어 우리는 물론 삼각 공조를 매우 중요시한다며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하는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북러 무기 거래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7일 북한이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폭력 조직 러시아에 흔쾌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루비오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 정부의 평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는 이미 이란에서 무인기를 들여오고 중국과는 연합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이날 VOA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이 그의 무모하고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사적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떤 독재자와도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장악하지 못했고 이미 대리인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로 후퇴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노프 상원 의원은 북러 간 이런 무기 거래에 중국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한편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매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보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번 구매는 러시아군이 수출 통제와 제재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보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에 책임을 물려야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보도를 확인한 가운데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전문가들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잠재적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기될 문제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7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보도와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6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과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날 이 같은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는 징후가 있고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시도에 대한 입장과 유엔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잠재적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기될 문제로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을 가시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북관계 교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시급히 풀어야 할 인도적 사안을 통해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려는 한국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남북한 모두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해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100명씩 일회성 행사로 진행됐던 상봉 방식보다는 남북한이 만나서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수시 상봉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 장관은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권 장관은 또 공개 제안과 함께 이날 통일부 장관 명의로 리선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게 대북 통지문 발송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통일부 장관이 담화를 통해 통상적인 이산가족 논의 채널인 적십자 회담이 아닌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이들이 상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이산가족 생존자는 4만 3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이산가족 신청자 2,504명이 생이별에 한을 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등 갈수록 생존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8월 처음 시작돼 2018년 8월까지 총 21차례 열렸지만 한 번에 100명 정도에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나마도 몇 년에 한 번씩 드문드문 열려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 군사 등 다른 문제와 무관한 시급한 인도적 사안으로 북한의 호응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기본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지만 북한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며 이번 제안은 한국 정부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차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에도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문제고 인권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는 인권 문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관계 교착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담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상대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북한은 외부 사회와의 대면 협상을 극도로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사안인 만큼 북한이 한국 측 제안을 고민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영석 전 차관입니다.
북한도 이런저런 거절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산가족 관련해서 그동안 행사도 많이 했잖아요. 북한도 이산가족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까지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 다 해라라고까지 했는데 북한이 이거를 쉽게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로 삼고자 대표적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 장관이 담화에서 담대한 구상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병행되는 문제라며 두 개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도 그런 기대감을 드러낸 발언이라는 겁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지금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인도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구체적 제의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전제가 되고 선후관계가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산가족 제의를 통해서 다른 남북관계 문제가 같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UN 회의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불법적이고 무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고위급 본회의가 7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조 연설에 나선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 군축 대표는 핵실험을 반대하는 국제적 규범이 21세기에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 곳만 예외라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I join others in calling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nuclear testing.
나카미츠 고위 군축 대표는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삼가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합류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관련 국가 즉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1996년 9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186개국이 CTBT에 서명했고 17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CTBT가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대신해 연설에 나선 미국 대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채택된 1996년 이후 미국은 핵폭발 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나라에 실험 유예 선언과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실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illegal and reckless nuclear explosive testing program highlights the reason why we need to push ahead. To secure a global prohibition.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적이고 무모한 핵폭발 실험은 국제사회가 전 세계적인 핵실험 금지를 보장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해 영내와 세계의 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계를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과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he EU urges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and destabilizing actions and its escalatory behavior.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련국과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으며 얻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북한 핵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를 유지하고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핵실험을 단행하는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2006년 이후 북한의 6차례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규탄을 상기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PRK to fully comply with all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일본은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 3번 갱도의 굴착공사가 지난 5월에 완료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핵활동이 심각한 우려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번 갱도의 굴착작업이 지난 5월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달 말 열리는 IAEA 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보고서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올해 3월 초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난 2018년 5월 부분 폐쇄된 실험 갱도를 재개방하는 굴착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번 갱도에서의 굴착 작업은 5월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번 갱도 입구 주변과 북쪽에 위치한 지원구역에서 여러 채의 목재 지원 건물이 동시에 건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4번 갱도와 2번 갱도의 지원 구역으로 이어지는 유실된 도로 일부를 보강하는 작업이 관측됐고 이후 몇 주간 움직임이 없다가 8월 말에 도로 공사가 재개됐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논의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7일 VOA에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번 갱도에 이르는 도로가 4번 갱도를 지나가는데 이번 여름 홍수로 심하게 손상됐으며 4번 갱도 복구를 위해선 내부의 잔해물을 제거하고 이를 배수구 반대편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와 다리 복구 작업이 필요하며 이런 모습들이 위성사진을 통해 관측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원을 마무리하고 4번 갱도 주변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활동은 연쇄 핵실험의 징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의 가동 정황도 소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있었고 올해 7월에는 냉각 시스템을 시험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수로 인근에서 원자로 구속요소의 제조 또는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새 건물이 외관상 지난해 12월 완공됐고 지난 3월부터는 두 개의 인접 건물이 추가로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곳에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되고 건축 자재가 치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경수로 작동 징후는 목격되지 않았고 현재 가용한 정보로는 원자로가 언제 가동될 수 있는지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 확장과 5메가와트 원자로 기타 시설의 계속되는 가동과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 재개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 측과 즉시 협력하고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대두된 모든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 핵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6차 IAEA 정기총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주지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등 한국 전기차 관련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 효과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활발해지면 중장기적으로 미한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는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 SDI 관계자들과 만나 인디애나주에 들어설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관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디애나 주지사실은 VOA에 보낸 설명 자료를 통해 홀콤 주지사가 서울에서 진행한 회의들에 만족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인디애나주가 건설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강조할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삼성 SDI는 다국적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2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은 최대 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라고 인디애나주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애리조나의 더그 듀시 주지사도 이달 초 한국을 찾아 한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외곽에 14억 달러 규모의 북미 최초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이에 따라 주 역사상 최초로 한국과 타이완에 해외 무역사무소 설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올해 말 사무실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역시 이달 중 경제개발협력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미국 개별 주와 한국 기업들 간의 경제협력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있습니다. 이 법에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단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의 전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 제조사들은 미국의 생산시설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경제산업 전문가들은 IRA의 여파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IRA의 효과로 주지사들이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면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일라리아 마조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IRA의 취지가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는 것인 만큼 기회를 살리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Governors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states and definitely from Washington, they're hoping that they can attract more Korean investors.
한국 기업들이 원래 계획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국 주지사들과 주의원들 그리고 연방의원들은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조코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이 기회를 살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IRA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미국 각주에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에 나선 만큼 향후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uth Korea is a critical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in the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한국은 미국이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데 핵심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2025년까지 미국에서 가동에 들어갈 배터리 공장의 대부분을 한국이 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RA가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 최종 생산을 미국에서 해야 하는 것과 함께 배터리의 광물 원료 비율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것으로 2023년 기준 4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스탠거론 국장은 이 점이 한국에 유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one thing to keep in mind is that the way the legislation is structured.
IRA의 구조상 중국산 배터리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장 보조금 제외가 단기간 내 한국 전기차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 무역 분쟁을 연구하는 박준희 프린스턴대 국제지역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전기차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선도자와 추격자 사이 단 몇 개월이라도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매우 힘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would put them behind two years in the US market.
법이 시행된 후 한국 기업은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완공하기까지 약 2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고객층을 형성하지 못해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능의 현대 아이오닉5와 포드 머스탱 마하 E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아 4만 달러대에 판매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오닉5는 계속 보조금을 받는 마하 E와 가격 경쟁을 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Because you create a price advantage for your own companies.
미국이 자국 기업의 가격 우위를 설정해줬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비싸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연구원은 IRA 시행 첫해 미국산 전기차의 품질이 정말 형편없다면 한국산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전기차가 처음에는 뒤처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이 범죄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인데 혐의 인정에 따라 감형을 고려할지 거액이 연루된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 중형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이 자신의 범죄 행위를 시인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문철명은 6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개최된 사전심리에 출석해 자신에게 씌워진 5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문철명은 돈세탁 공모 6개 혐의로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된 인물로 이후 미 연방검찰이 혐의 1개에 대한 공소를 포기함에 따라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혐의 인정은 일반적인 유죄 인정 방식이 아닌 알포드 플리에 의거한 것으로 알려져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무죄 주장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 즉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최근 법원은 검찰의 반대 속에 이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형량 합의를 이루는 플리 박앤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서 관련 혐의에 적용된 형량을 일부 삭감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사전심리에서 문철명이 일반적인 유죄 인정 절차 등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에 부드럽게 대하고 협조하거나 혹은 미국의 무언가를 양보하는 데 대해 그의 모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철명에게 적용된 돈세탁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평양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0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철명이 알포드 플리 방식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실제 형량은 이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문철명의 최종 선고일을 내년 1월 20일로 잡았습니다. 미국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7일 BOA에 문철명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사건이란 점과 알포드 플리 방식의 전례가 많지 않은 만큼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아마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주 포인트는 피고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을 절충하는 선에서 또 배심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담당 판사가 연방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검찰이 알포드 플리 방식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가벼운 판결을 추후 대북 제재 관련 사건에 잘못된 판례로 남기길 원하지 않는 만큼 판사가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문철명의 기소장은 혐의 1번에 문철명과 공모자들이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미국 달러를 중국과 싱가포르, 북한 등으로 이체하거나 송금받았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문철명 등이 미국 기술이 이용된 제품이나 농산물, 그리고 술과 담배와 같은 사치품을 북한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려고 미 금융체계를 이용해 미화 120만 달러를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2번은 2014년 9월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 선양 소재 위장회사인 밍쟁이, 싱가포르의 한 회사에 13만 달러를 송금하는데 문철명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으며, 혐의 3번은 2015년 9월 밍쟁에서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로 미화 24,395달러가 이체된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 문철명의 혐의 4번과 6번도 각각 8만 9천 달러와 16만 5천 달러의 자금이 북한의 위장회사에서 신사르 무역회사나 싱가포르 회사와의 거래를 위해 사용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문철명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제재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거래는 궁극적으로는 돈세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북한의 국제 해양 안전에 관한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는 지난 7월 열린 이사회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7일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이 지난 7월 IMO 협약 이행 관련 회의에 참석해 해상 안전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한 BOA의 질문에 7월 중순에 열린 IMO 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MO 이사회 공식 결정 요약문에서 북한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이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 25699호에 따라 제출된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의 갱신 내용에 주목했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담당관은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3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 25699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올해 2월 25일까지 안보리와 관련 유엔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IMO는 북한이 국제 해양 안전과 안보에 관한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올해 말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브라운 담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의무 미이행과 관련한 IMO의 대응을 묻는 물음에 북한에 대한 감사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원격으로 진행되는 감사는 올해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MO 회원국 감사 제도에 따른 북한의 정기 감사가 대면 방식과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IMO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IMO는 지난 2016년부터 회원국들이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를 포함한 국제 해상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국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6년 IMO에 가입한 북한은 2019년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IMO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BOA에 올해 말 회원국 감사 체계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수송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혜택은 모든 회원국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할 때에만 완전히 달성될 수 있다며 북한의 의무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1일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가 지난 7월 말 화상으로 개최한 제8차 회의에 IMO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 부대표와 국가해사감독국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회의에서 외국 선박의 검열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조치와 해상 안전 문제 등에 대한 IMO의 협약 이행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관으로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회원국으로서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IMO에 공식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탈북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신설 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학들은 한국 내 탈북 청소년들과 언어, 문화 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전직 북한 외교관 등 탈북민들은 북한의 변화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교육과 문화교류 등 내실 있는 탈북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곳은 미국 대학들입니다. 미국 뉴저지주 주립 러커스 대학은 올해 레사 프로그램을 신설해 탈북 청소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학교 학생 2명은 레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7월 한국의 탈북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우리들 학교에서 4주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러커스 대학 아시아 언어 문화학부의 유영미 교수는 7일 VOA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상대방의 문화와 생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들 학교에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차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미국의 학생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고 또 미국의 실제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영어 회화도 가르치고 하면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좀 새로운 것을 저희 학생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학생들도 한국 가서 기관에서 공부하고 하지만 가서 직접 대면하고 접촉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좀 더 복합적인 해석을, 심층 있는 해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유 교수는 이런 장점을 살려 매년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남동부의 두크 대학도 수년째 한국 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찾아 영어 회화 교육 등 다양한 지원과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수진과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전 세계로 나가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두크 인게이지의 일환입니다. 올해는 지난 5월 말부터 4주 동안 통일부 산하 남북통합문화센터와 다문화학교인 지구촌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미술, 컴퓨터 등을 가르쳤습니다. 두크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며 이 대학 김혜영 교수와 김은영 교수가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남부의 사립대학인 멀서대학도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한국 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지난 7월 재개했습니다. 이 학교 생체공학부 학장인 현신재 교수와 동료 교수들, 학생 21명은 한국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드림학교 학생들과 2주 반 동안 함께 지내며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스마트 앱 제작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현 교수는 7일 VOA에 2015년부터 탈북 학생들의 적응과 교육을 조용히 지원해왔다며 장기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를 알고 있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갔다가 잘못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샘플들로 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중점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한국엔 10여 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미국 대학생들의 이런 봉사와 교류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교류를 통해 영어 공부뿐 아니라 더 큰 세상을 꿈꾸게 되고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뒤 여러 미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연수나 유학을 하며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학교의 윤동주 교장은 7일 VOA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들은 중국 등 제3국에서 탈북 여성과 현지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많아 언어와 문화,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며 이런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릴렉스 대학에서 온 친구들, 대학생들이 사실 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학생들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감대라든가 또 이해라든가 이해의 폭이라든가 또 다행히도 또 우리 또 한국어도 잘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도 되어주면서 좋은 영어 선생님.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필요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레커스 대학이 이 교수님 팀이 그 부분을 상당히 잘해줬어요.
이런 교육 지원 활동뿐 아니라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오의 부모는 최근 아들의 이름을 붙인 첫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원비오 부모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꿨던 아들의 뜻에 따라 탈북민 교육 지원을 위해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는데 첫 수혜자로 최근 미국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입학한 탈북민 이서연 씨가 선정됐습니다. 이런 시도는 미국 내 탈북 난민 학생 30명에게 60회에 걸쳐 22만 달러가 넘는 장학금을 전달한 부시 센터의 북한 자유 장학금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은 VOA에 풀브라이트 장학생 15명을 비롯해 한국 내 탈북민 200명 이상이 미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민간단체인 커넥트 북한도 지난 6일 미래 탈북민 지도자 양성을 위해 자유 활성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이 단체는 내년부터 탈북 학생 2명을 선발해 영국 에든버러 대학에서 1년 과정의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비 전액과 연간 $17,000의 생활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북한 출신으로 이날 프로그램 출범 행사에 참석한 티모시 조 씨는 BOA에 자신이 영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에 다닐 때는 이런 지원이 없어 혼자 많이 노력해야 했다며 후배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육 자체가 이제 한반도 북한의 변화를 바라보게 교육 자체가 새로운 한반도를 보게 하는 그런 비전이거든요. 이런 데서 영감을 주고 인스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양성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한국의 프랑스 대사관도 지난해부터 탈북민들의 진로 개발을 위한 장학금을 신설해 탈북 청년 2명과 탈북민 가정 자녀 8명에게 첫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국제사회의 이런 지원이 궁극적으로 북한 변화의 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201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6일 BOA에 북한엔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유능한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원 등 국제사회의 이런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염원하는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힘이 되고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통일을 위해서 자기네 뭐를 마음껏 내고 그래 자기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한다는 게 다 돈인데 이 돈을 뭐 돈이 있어야 어떻게 공부할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계속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학금도 주는 그 사례들을 쭉 계속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아, 확실히 탈북자들이 그 희망을 가질 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4년 9월 8일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을 뒤흔든 권력형 정치 비리 사건입니다.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의 건물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한 괴한 5명의 체포를 시작으로 1973년 5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증거 조작과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것이 언론과 특검에 의해 밝혀집니다. 닉슨 대통령은 증거 제출을 거부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결됩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대통령에 재선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1974년 의회는 탄핵 표결에 들어갔으며 성사될 가능성이 높자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1974년 9월 8일 전격적으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드 대통령의 재선 실패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1841년 9월 8일 교향곡 9번 신세계를 작곡한 체코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이 보헤미아에서 태어납니다. 드보르작이 태어난 1841년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생겨났다가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됩니다. 드보르작은 16살 때 프라하의 오르간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음악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858년 오르간 학교를 졸업하고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하며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1884년 드보르작은 런던 필하모닉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한 뒤 작곡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1891년 1월부터 프라하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1891년 6월 뉴욕의 내셔널 음악원의 원장으로 와달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프라하에서 받는 돈의 30배가 넘는 연간 15,000달러라는 금액도 제안받았습니다. 1892년 9월부터 1895년 4월까지 미국에 머물며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현악 사중주곡 아메리카 등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드보르작의 작품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드보르작은 신장병과 방광염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1904년 5월 1일 뇌일혈로 6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드보르작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체코 국민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고 장례는 드보르작 자신의 진혼곡 레퀴엠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